사무엘기 맥잡기 열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9시간에 걸쳐서 사무엘기 상 1장부터 이제 31장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성경 맥잡기로는 66번째인데, 오늘은 사무엘기 하 1장부터 이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 상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처음은 상당히 좋았는데 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제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한 10년 동안을 여기저기로 이제 떠돌아다녔어요. 떠돌아다니는 중에 블레셋의 아기스라고 하는 가드의 왕에게로 이제 도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사는데, 마침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을 하니까 아기스 왕이 너도 이제 우리하고 같이 가서 사울과 전쟁을 해야 된다 하고 전쟁터로 데려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귀족들이 가만히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다윗이 사울과 싸우지 않고 자기들하고 싸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기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아기스가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 이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이 떠나 있는 동안에 아말렉 족속이 와서 모든 사람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양, 염소, 소 할 거 없이 다 사로잡아가고 마을을 불태우는 그와 같은 나쁜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이제 토벌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고,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사울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백방으로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대언자로도 우림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꿈으로도 사울에게 이제 조언을 주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그 땅에서 다 제거했던 무당을 찾아 나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이 이 부리는 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듣고,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갔다가 그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땅에서부터 지옥이라고 한 이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당시 지하세계 그 안에 낙원 부분에서 이 사무엘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저주의 말씀을 주신 내용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결국은 이제 그 저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싸우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자기의 세 아들과 함께, 그 다음에 병기 드는 자와 함께 결국은 싸움에서 이제 패하고 사울이 자결하는 그런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기 상을 다 마무리하면서 사무엘기 상에 여섯 명의 이제 주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한다.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승리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여인으로선 한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요나단,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승리자 네 명을 들 수 있고, 사무엘기 상에 나오는 패배자로는 제사장이고 또 재판관이었던 엘리를 들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제 사울을 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9시간에 걸쳐 사무엘기 상 맥잡기를 이제 다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무엘기 하를 이제 볼 텐데, 여러분께서 성경에 가셔서 사무엘기 하를 이렇게 가서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그 제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목을 이렇게 풀었으면 왕들에 관한 둘째 책이라고도 하는 사무엘의 둘째 책이다. 그러니까 우린 그냥 뒷부분만 따서 사무엘기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이 부분도 다 왕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원래 히브리 사람들의 그 성경에는 왕들에 관한 둘째 책이다, 이 책이 그렇게 명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기 하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엘기 상이 31장. 그래서 총 55장의 말씀이 이제 사무엘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사무엘기 하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서 사무엘기 하에서 왕이 된 이후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열왕기 상을 넘어가게 되면 여전히 다윗왕이 살아 있습니다. 다윗왕이. 그래서 다윗이 30살에 왕이 돼서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40년. 그 40년 통치 중에 약 38년의 내용이 여기 사무엘기 하에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죽기 전에 한 2년 동안에 아, 이 통치 기록이 열왕기상 그 앞부분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무엘기 하의 총 주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가 있고요. 목적은 뭐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다스리실 그리스도의 통치와 복을 보여주는 것 해서 사무엘기에 가서 드디어 다윗의 왕좌를 통해서 그 다윗의 왕좌를 안게 되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이와 같은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 사무엘기 하에서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 중요한 그 언약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도 아시고 또 모세가 이제 맺었던 팔레스타인 언약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다윗의 언약도 있고 그다음에 예레미야에 가면은 새 언약이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그와 같은 언약을 주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언약 중에서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도 다윗의 이 왕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들어가면 뭐 눈먼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죠?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고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이요 이야기할 때는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이 처음 여기서 구체적으로 사무엘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입니다. 자, 이 사무엘기 하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여기 사무엘기 하에는 다윗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 시작된 것과 동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가 타락하는 것, 그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에 발생하는 엄청난 어려움, 뭐말 그대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비참한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예전 상태로 회복하시는 그런 일. 이런 것이 이제 다 끝나면서 맨 끝부분에 가서는, 이 다윗과 함께 이 다윗의 왕국을 세웠던 그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왕국을 세우는데 일조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름까지 이게 쫙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또 사무엘기하 22장은 시편 18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구출해 주셨는가 상당히 긴 그런 시편인데 유명한 그런 시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사무엘기하 22장에도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8편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끝부분에 이제 요약이 되면서 사무엘기하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사항은 엘리와 사울과 사무엘을 통해 사람의 실패를 부각시키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사무엘기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를 통해 질서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왕정 정치를 정착시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또한 동시에 이 사무엘기 하를 이제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정치적 중심지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예루살렘. 여태까지 예루살렘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의 도시라고 불리는 시온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한 지역이 종교적인 그러한 중심지로 확립되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부수족 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 시온을 이제 건설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이야기는 사실 지금부터 3000년 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아담으로부터 여기 다윗에 이르기까지가 한 3000년인데 그때까지는 예루살렘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취하면서 그러면서부터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자리매김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질서가 이렇게 확립이 다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또 그의 계통에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기하 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하면서 핵심장은 5장. 다윗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옹립이 되는 그런 내용이 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장, 2장, 3장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살육하고 돌아와서 이틀 동안 시글락에 머물렀더라. 자, 지금 다윗은 정신이 없어요. 시글락을 침입한 이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든 이제 토벌하고 모든 걸 지금 찾아와야 될 이와 같은 운명에 놓여있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토벌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게 새까맣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나타난 겁니다. 2절에서 이제 10절에 가서 보니까 한 청년이 나타나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보고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그가 대답하느냐. 백성이 싸움에서 도망했고, 백성 중에서 쓰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그거 가장 중요한 일을 처음에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맨 뒤에 사울과 세 아들까지 다 언급할 필요도 없고 다윗이 가장 중하게 여기는 요나단도 죽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거짓말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6절부터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사울이 자기 창에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들이 그를 맹렬히 따랐다. 근데 지금 사울이 죽지 못한 그런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대로 둬도 죽을 것 같고 그대로 또 살려두면 그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면 능욕을 당할까봐 자기가 죽였다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9절 그가 다시 내게 이르되 내 생명이 아직 내게 온전히 남아 있어 고통이 내게 임하였나니 원하건대 너는 내 위에 서서 나를 죽이라. 그렇게 하길래 쓰러진 뒤에는 이제 살수 없는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죽였다. 그렇게 하고는 그의 머리에 있던 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 그것들을 당신이 그렇게 원수로 생각하는 이 사울, 그렇죠? 사울에게 속한 이것을 내가 당신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무언가 커다란 이제 보상을 받을 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사울이 죽었다는 기사는 성경에 총세 번이 나와요. 한 번은 요 바로 옆장에 있는 사무엘기상 31장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사울이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여기 31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기록이 돼 있냐? 역대기상 10장 그쪽으로 쭉 넘어가셔서 역대기상 10장을 가서 보시면 그한장 전체가 다 사울이 죽는 내용이에요. 역대기상은 뭐 중요하니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0장을 가서 보시면 제목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는 내용이 12절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사무엘기상 31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이 그대로 다시 한번 그 안에 반복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두 군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여기 지금 아말렉 사람이 고한 건 지금 사람의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울이 죽은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여기 1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13절. 이같이 사울은 그가 죽게 범한 범법으로 인해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몇 번이나 여러 차례 그리고 특별히 아말렉 족속을 죽이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거역했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을 또한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돼 있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게 그 영에게 묻고 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다. 이렇게 명백하게 지금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백한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아말렉 사람이 한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서 나올 때 이집트 진영 맨 뒤에는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그렇죠?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맨 뒤에 쫓아오는데 그 쫓아오는 사람들 추격해서 공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은 항상 누군가 저 연약하거나 이런 사람들 가서 거기 가서 지금 다윗이 시글락을 떠났을 때도 여인들하고 아이들만 있는데 거기 와서 침입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수리나 이런 것처럼 뭐 죽은 시체 이런 거 거두는 사람처럼 곳곳으로 다니면서 전쟁터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 거기서 무언가를 이렇게 착취하거나 탈취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게 이제 아말렉 족속의 이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지금 싸움이 있는 것을 보고 본인의 특징이 뭐예요? 가서 이제 싸움이 끝나면 가서 독수리처럼 가서 이게 죽은 거 거기서 뭘 하러 이제 갔는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과 있으니까 이 모든 걸 탈취했단 말이에요. 그 탈취가 끝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그래서 사울을 발견하고 그 아들들을 발견해서 사울의 목을 쳐서 그리고 벳산 성벽에 걸어놓고 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 사무엘기 하에는 중요한 단어가 다섯 번 나옵니다. 그 다섯 번 나온 그 단어는 영어로는 falle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쓰러졌단 말이에요. 4절, 10절, 12절, 19절, 27절에 가서 보면 쓰러졌다. 뭐 쓰러진 게 누구예요? 사울이 쓰러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과 그와 함께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기 상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 사울의 통치, 그거를 요약을 해서 이야기하면 쓰러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원해서 세웠던 사울의 통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이 패망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가서 이 사람이 내놓은 팔찌랑 이런 걸 보니까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11에서 12절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애곡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곧바로 다윗이 아말렉 족속의 이 청년을 처형하는 내용이 13절에서 이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사울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 얼마나 사울이 큰 원수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사실 팔찌나 이런 거 갖고 가서 팔면은 돈이 될 줄 알았겠지만 그것보다 하여튼 또 가져다 두면 더 큰 무언가를 지금 바라고 그리고 이걸 지금 가져왔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째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입이 너를 대적해서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 아말렉 족속이 선물은 고사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이 안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거 지금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특별히 이 다윗이 사울을 뭐 정말 굉장히 뭐 좋아했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직무수행자라는 거죠. 직무수행자를 본인이 죽였다고 하니까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윗도 죽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죽이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직무수행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직무수행자를 죽였다고 하니까 이대로 둘 수 없어서 그래서 사형을 내리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기 하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보통 우리가 활의 노래라고 하는 17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기 위해서 멋있는 그런 애가로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를 이 다윗이 시를 굉장히 잘 짓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 즉각적으로 이러한 시가 나오고 하니 얼마나 그 감성이 풍부하고 그랬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시편 23편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애용하는 그와 같은 그 시편이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입에서 그냥 곧바로 나올 정도로 감성이 풍부하고 이러니까 하프도 잘 켜고 하여튼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두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활의 노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지으면서 그거를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알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그 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리는데 그대로 알리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 옆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8절에, 18절에 그들에게 명하여 활 다루는 법을 이스라엘, 유다 자손에게 가르치게 하였으니 보라 그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거 한번 내고 그러고 끝내면은 그럼 어떻게 그걸 기억해서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야셀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남아있진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기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기 10장에 거기 가서 보시면 이 아모리 족속과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했던 그 내용 있죠. 그런 것들도 거기 가서 보면 다 야셀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유명한 전쟁이라든지 어떤 유명한 어떤 그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지은 사람이 아마 야셀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야셀의 책이다. 그래서 그 야셀의 책에다가 이것을 기록을 하고 애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다윗이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19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너의 높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어찌 강력한 자들이 쓰러졌느냐. 그래서 지금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뷰티로 표현하고 있어요. 뷰티. 우리 보통 뷰티 그러면 우리 여인들에게 속한 걸로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뷰티라고 한 말이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합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뷰티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지금 사울과 요나단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으로 마치 이 여인스러운 그런 모습 그런 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름답다는 그 뷰티가 꼭 여자에게만 속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전쟁에서 패했지만 왜 이와 같은 애가를 지어서 사울을 기리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직무 수행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무 수행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무 수행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애가를 지금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돼서 사무엘기상 14장 47절에 48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주변에 있는 여러 그런 민족들하고 싸움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끈 그와 같은 공로도 사실 사울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울을 기리는 그와 같은 애가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19절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이야기한 다음에 이 사실을 가드에서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다 이걸 사실을 알리지 말라. 아시다시피 이 두 도시는 블레셋 사람들의 유명한 도시가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아스돗, 가자, 아스글론, 그 다음에 가드, 에그론. 이 다섯 개 중에서 두 개가 특별히 뛰어난 그런 도시예요. 이 도시에다 사울이 죽고 이랬다는 거 알리지 말라. 이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개가, 그러니까 이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부르는 그와 같은 승전가를 부를까 염려가 된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죽었냐? 길보아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길보아 산에서. 그래서 길보아 산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길 원하신다 하고 이렇게 저주의 말을 길보아 산에 퍼붓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이 활의 노래의 가장 핵심 부분이 22절에서 23절입니다. 죽은 자의 피로부터 강력한 자의 기름 부음으로부터 요나단의 활이 뒤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빈 채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죽임을 당했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이룬 그와 같은 업적이 굉장히 많다.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더니 그들이 죽을 때에도 나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싸움터에서 패배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왕과 이와 같은 대장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애도를 극진히 표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또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또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사울이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것을 가져다 줬냐. 한번 기억을 해봐라 하면서 사울의 이와 같은 은덕을 이렇게 기리는 그와 같은 말을 하는 내용이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요나단,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오늘 아까 읽어보니까 이스보셋이 나오는데, 이스보셋이 거기 죽었을 때 나이가 아니,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0살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보셋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아마 막내였지 않겠냐, 사울에. 아니면 뭐 그보다 좀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울의 세 아들이 지금 죽임을 당했는데, 하여튼 어찌된 연유인지 이스보셋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남아서 너는 여기 왕국을 지키고 있으라 지금 그랬거든요. 나이가 지금 마흔이라고 하는 걸 보고, 지금 다윗은 30살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라도 많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을 자기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애도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어찌 강력한 자들이 싸움터의 한복판에서 쓰러졌는가? 오 요나단이여, 내가 너의 높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너로 인하여 괴로워하노라. 내가 네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내가 나를 사랑함이 놀라워서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하였도다라고 요나단을 애도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맨 마지막 구절은 동성애자들이,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여기 가서 보니까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서 똑같은 건데 한번, 여러분 20몇절 한번 보세요. 23절 한번 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사랑스럽고 아름답. 이거 다 여성스러운 표현이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사울과 요나단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표현 전체가 다, 이거는 남자, 여자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 극진히 무언가를 기리기 위해서 최고의 그런 아름다운 말을 써서 지금 애가를 짓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앞뒤 문맥이. 그런 문맥을 다 무시하고는 그러고 가서 동성애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자, 그래서 애가를 다윗이 지어서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한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면, 첫째는 말 그대로 경의를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무수행에 대한 그러한 경의 표시. 또 사울은 자기의 장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또 요나단은 왕권까지도 자기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하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도와줬던 말 그대로 친구여, 형제와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 어떻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의를 표하는 거고, 또두 번째는 이러한 애가를 가르치면서, 나는 지난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지만 사울에 대한 불만은 없는 사람이다.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사울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불만은 없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당시에 계속해서 싸움이 있잖아요. 이 이후에도 싸움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왕이 죽을 수도 있고 대장이 죽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이런 애가를 이렇게 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애가를 불러주게 될때 애국심이 고취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멋있게 애가를 짓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시글락에 지금 다윗이 거하고 있는데, 시글락은 원래 누구의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 아기스의 땅인데, 아기스가 잠시 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하고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사울을 다 죽이고, 뭐 이런 사이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하니까, 다윗을 살려둘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왕이 될 건 분명히 다윗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이일 뒤에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의 도실 중에 하나로 올라가리이까. 지금 유다 사람이고 지금 원래 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었는데 그 열두 지파한테 지금 다 사울의 집이 다스렸는데, 나머지 열한 지파에는 가선 될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유다의 그 지파에 속한 어떤 도시로 가야만 살 것 같아서 어디로 제가 가야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그래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그런 내용이 2절 3절에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도로 이제 가서 보시면 이 위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에 이제 유다가 있는데, 유다 지파의 맨 왼쪽 끝부분 남쪽으로 나 있는 거기가 시글락이에요. 시글락이 바로 블레셋하고 이제 붙어 있는 그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냐 하면 헤브론으로 가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헤브론은 어디냐? 이 시글락에서 북동쪽으로 한 40km 정도, 인천 서울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의 북부 지방에서는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이 가장 강력한 그런 도시가 되고, 남부 지방에는 헤브론이 고대로부터 아주 강력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22절 가서 보시면은 헤브론은 이집트의 유명한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소안입니다. 그 소안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지어지기 전에 이미 헤브론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굉장히 오래전에, 여러분 헤브론 이야기가 나오면 누가 떠오르냐? 아브라함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부터 이미 있었던 그러한 큰 도시가 헤브론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고대 도시예요. 옛날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였고 또 한편으로는 마무레라고도 그렇게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헤브론에 거주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경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 사람이 다 헤브론 근방에서 돌무덤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통치를 받으며 가나안 족속과 아낙 족속들이 다스리던 이 헤브론을 이제 찾게 되고,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이 차지하는 그런 도시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기 여러분 가서 보시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을 내게 주소서 하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래서 그 산을 빼앗아서 그래서 헤브론이 누구의 도시가 됐냐면 갈렙의 도시가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도시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을 40년을 했는데 처음에 7년 반 동안은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돼서 수도가 어디냐? 헤브론이었어요. 그 헤브론에서 다스리게 이제 됐습니다. 자, 나중에 압살롬이 나중에 이제 다윗이 다윗의 도시로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그 이후에 반역이 일어났어요. 누가 일으켰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압살롬 반역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헤브론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 말고도 이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제 이 헤브론이라는 그런 도시가 다시 한번 강화된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 이후에는 신약 성경에는 헤브론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무엘기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특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헤브론이라는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 남단에 있는 그러한 중요한 도시다. 이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와서 헤브론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다윗은 10년 전에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엔 왕이 됐는데 사람이 왕으로 인정한 건 10년이 지나서였다. 그 10년 지난 그 세월 동안에 무지무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선 백성을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왕으로 변천하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누가 또 나오냐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어디다 매달았냐면 요르단강 옆에 가면 이 왼쪽으로 벳산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벳산의 성벽에다가 갖다 다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르단 오른쪽에 살고 있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야, 이건 도저히, 이건 안 우리 왕이고 우리의 대장들인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하고 목숨을 무릅쓰고, 그래서 왕복 40km, 이쪽에서 요르단 건너가고 20km, 시체 다 꺼내가고 이쪽으로 오는데 20km 해서 왕복 40km를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모험을 해서, 그래서 그 뼈를 다 추려다가, 그러고서 이제 매장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일을 듣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배은망덕한 거. 이것은 하나님이 참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덕을 베풀고 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백성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가운데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중에서 용맹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좋은 왕이 되어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시편 78편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0에서 72절. 시편 78편은 여러분, 이게 지금 72절까지 나와 있는데 아삽이 지은 거예요. 아삽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셨는가, 특별히 다윗 왕국을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그거를 요약을 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70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를 양우리에서 취하시고 새끼 밴 암양들을 따라다니던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백성 야곱과 자신의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자기 마음의 순전함에 따라 그들을 먹이고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능숙함이 어디서 나왔냐? 그 10년 동안 고생하던 그때 그 능숙함이 나왔고, 그의 마음에 인테그리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순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게 영어로 지금 인테그리티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 사람 참 인테그리티가 있다.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인테그레이션이 적분하는 거예요. 적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쫙 짜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모든 것이 잘 구색이 맞고 인품이나 이런 모든 거,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인테그레이션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해악 같은 걸 찾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성품을 인테그리티, 순전함, 온전함으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지금 이 다윗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 이런 사람들, 그건 뭐 했으면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베푼 그런 은덕을, 그거를 이렇게 치하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이런 걸 통해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순전함을 가지고 백성을 인도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절 이제 가서 보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 하나를 다스리는 왕이 됐는데 이제 나머지 이제 열한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열한 지파라고 이야기할 땐 레위 지파 빼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각각 두 지파로 보고 그리고 열한 지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이제 열한 지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있냐? 사울의 군대대장이 있어요. 그 군대대장의 이름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넬은 누구냐?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예요. 기스의 동생이 넬이에요. 넬. 알겠죠? 예, 그렇게 되니까 넬이 나온 게 지금 아브넬이고, 기스가 나온 게 지금 사울이니까 서로 사촌지간이다. 그 얘기죠. 사촌지간이에요. 아브넬하고 사울이. 이렇게 된 가운데 지금 사울이 죽게 되니까 아브넬이 이제 다윗의 집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어요. 사울이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다윗이 될 걸로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런 어떤 군대 대장으로서의 지위라든가 여러 가지, 또 자기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갖고, 그래서 그대로 자기는 왕이 될수 없으니까 지금 왕의 아들 중에서 하나 남아있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들고 말 그대로 섭정 비슷하게 본인이 웬만한 통치는 다 하면서 그냥 꼭두각시로 지금 여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를 길르앗과 아술 족속과 예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 하나의 왕이고 지금 이스보셋은 나머지 11지파의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된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 사울이 어디서 다스렸냐면 사울의 기브아라고 하는 데서 다스렸단 말이야.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요르단강이 이렇게 흐르면 요르단강 지금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밑으로 지금 헤브론에 다윗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강 왼쪽에서 지금 다윗의 이 왕국을 세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가요?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르단강 오른쪽에 어디로 가요? 마하나임으로 가서 거기에서 왕국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하나임이 나오는 거예요. 마하나임. 자, 그럼 마하나임은 어떤 도시냐 잠깐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창세기 32장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자기 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하고 자기 가족들 데리고 돌아올 때 천사들의 군대하고 야곱의 군대가 여기서 이제 만나게 돼요. 무리가 이 만난 그 지역이 요르단강 기준으로 해서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는 분우엘이라고 하는 그 도시 분우엘 야곱이 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 거기가 이제 분우엘이잖아. 그 근처에 마하나임이 있어요. 그 마하나임이라고 그와 같은 도시로, 옮겨가서, 수도를 옮겨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갓지파에게 속한 땅이고, 여호수아기 21장 가서 보시면은, 레이 사람들의 도시라고 그렇게 이제 명명이 되어 있고, 여호수아기 21장 38절에는 도피도시로 명명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요르단강 오른쪽에 살면 어디로 도피하면 살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헤브론도 도피도시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마하나임도 도피도시예요. 그 왜 도피도시가 되냐? 견고하기 때문에 이 성을 잘 둘러서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을 차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하나임이 견고한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수도로 삼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왕권을 탈취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다윗이 울면서 그리고 도망갔던 데가 어디예요? 거기도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이 상당히 견고한 도시였구나 이해가 되죠. 예. 이게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런 견고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하나임으로 주로 도망을 많이 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보셋은 여기에만 나오는데 역대기상 8장 33절에는 이름이 에스바알이라고 나옵니다. 에스바알 아주 연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가서 보시면. 아브넬은 지금 자기의 오촌이죠. 아버지하고 사촌인데 자기가 여기서 밑에 나왔으니까 지금 오촌 아저씨잖아요. 뭐 이렇게 되는데 꼼짝 못해 왕인데도 아브넬한테 꼼짝 못하는 그런 그 연약한 꼭두각시 같은 이런 사람으로 왕권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2년 있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이 비참한 일이 이스보셋에게 이제 생기게 되죠. 교회 안에도 이게 교회 안에도 행정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 목사가 이 뭐라 그럴까 이스보셋처럼 되면 이게 곤란해요. 이 안에 아브넬 이런 사람이 생겨갖고 이거 막 조절하게 되면 그럼 이게 큰일 나요. 이거 교회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음 일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이 한인 교회들 가서 보면 목사가 꼼짝 못해요. 장로들이 1년이다 내쫓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스보셋이 지금 그렇게 된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야 된다. 꼭두각시를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 무슨 권력을 다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일이 왕국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왕국이 두 개로 된 거예요. 당분간 두 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마하나임에 이스라엘의 열한 지파를 다스린 그런 왕국이 있고 지금 남쪽에 헤브론에 다윗의 한 지파가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있을 때 우리끼리 한번 싸움을 해보자고 누가 지금 서로 제안을 했냐 하면 아브넬, 여기 예, 이스라엘의 군대대장 아브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유다지파의 이제 군대대장 요압이 있는데 이 아브넬이 부추겨갖고 그래서 지금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마하나임에서 예, 아브넬의 이 군사들이 이쪽 기브온으로 오고 이 밑에 헤브론에서 이 사람들이 기브온으로 와서 우리 몇 월 며칠 몇 시에 기브온에서 만나자 그렇게 해갖고 이 두 군대 대장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기브온에 이제 가서 서로 싸우는 일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12절에 32절에 연못을 가운데 두고 양쪽이 이제 서서 싸우는데 참 이런 대장들을 두면 진짜 큰일 나요. 어떻게 하느냐. 14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이제 청년들이 일어나 우리 앞에서 싸우게 하자. 그래갖고서는 각 팀에서 12명을 뽑아내갖고는 그리고 서로 머리를 잡고는 칼로 찌르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12명이 다 해서 24명이 동시에 죽는 이거를 지금 게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 피를 보니까 예,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싸우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압에게는 형제가 둘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아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사엘이 아마 막내 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사엘이 누구를 쫓아가냐면 아브넬을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용사 중에 용사거든요. 근데 이게 아브넬이 이 아사엘을 죽였다가는 나중에 요압을 볼 것 같은 면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 좀 쫓아오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이 아사엘이 발이 이 들에 있는 사슴의 발처럼 날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를 찔러 죽이는데 성경 가서 보시면 사람을 찔러 죽일 때 가서 보시면 곧 다섯째 갈비뼈 밑을 찔렀다고 그렇게 나와요. 다섯째 갈비뼈. 성경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돼서 아사엘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요압과 그 다음에 아비세와 그 다음에 아사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루야의 아들들 그래요. 스루야. 스루야는 여자의 이름이에요. 여자인데 누구냐 하면 다윗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내 아들이잖아요. 여덟째 아들. 저 위에 어디쯤에 큰 누나가 하나 있어요. 큰 누나의 이름이 스루야예요. 이렇게 돼서 지금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요압과 그 다음에 아사엘과 그 다음에 아비세니까 이 다윗하고 나이가 아마 거의 비슷한 조카나 뭐 이게 해도 그러니까 사실은 삼촌인데 삼촌이에요. 다윗이 이 세 사람이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인데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그런 외삼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얕잡아보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루야는 남자의 이름이 아니라 여자의 이름이고 다윗의 누나의 이름이다. 그래서 누나의 세 아들들이 다윗과 함께 왕국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 중에 하나 요압이 군대의 대장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갖고 결국 이 두 무리가 싸움을 중단하기로 하고 그리고서 돌아가는데 30절 가서 보니까 이 유다 백성 가운데서는 19명과 아사엘까지 포함해서 총 20명이 죽었고 31절 거기 가서 보니까 아브넬에게 속한 사람은 36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20명 죽고 한편에서는 360명이 하루에 죽었으니 이 군대 대장 두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 곤란하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일이 시작이 되면서 3장 1절이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으나 다윗은 점점 더 강하게 돼. 아까 20명 죽었는데 그렇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게 돼. 36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왜 굳이 그렇게 표현했냐?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울 쪽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 쪽은 점점 강해지는 이런 내용을 그 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기상 하 3장에는 아브넬이 반역을 하고 다윗에게 연합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은 조금 아까 읽은 그대로 다윗은 점점 강하게 되고 사울은 점점 약하게 되고 그다음에 2절에서 5절에는 다윗의 아들들이 그 안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나오냐? 6명이 나오는데 아내가 또 늘어서 지금 6명으로 늘어나요. 아내가. 그래서 여섯 명의 아나가 여섯 명의 아들을 지금 헤브론에서 이제 낳게 되고,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5장 넘어서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에 또 아내를 취해서 아들들과 딸을 더 많이 낳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 여기 지금 아직 솔로몬은 나오지 않았어요. 밧세바 사건이 또 나와야 솔로몬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보면은, 다윗이 인간적인 그러한 그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볼수 있거든요.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법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법을 누가 가장 먼저 어기냐?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서 보시면은 가인의 후손으로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던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일부 다처제를 직접 실행한 그런 사람이에요. 신명기 17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을 주는데 아내를 많이 취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이제 명령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다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구약시대에 이런 일부 다처제를 가지고 지금 적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지금도 일부 다처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지금 염려가 되는 게 뭐냐? 동성애 합법화 이후에 그 다음에 들고 나올 그 이슈가 뭐냐? 일부 다처제라는 거예요. 동성애도 합법화가 됐는데 일부 다처는 왜 하면 안 되느냐?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악법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반역을 하는 거죠. 반역을. 사울의 집을 위해서 자신을 강하게 하고 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일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어요. 그 첩의 이름이 여기 가서 보니까 리스바라고 했는데 이 첩을 강제로 욕보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첩을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내가 개머리냐고 대드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앙심을 품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걸다 다윗에게 이제 넘겨야 되겠다고 그때 가서 다윗을 찾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된 이후에 이제 반역을 결심해서 12절에서 이제 16절에 사람들 다윗에게 이제 보내니까 다윗이 먼저 뭐 다른 거할거 없이 내 아내 미갈이 지금 그 땅에 아직도 살고 있으니까 일단은 협상을 하려면 먼저 내 아내 미갈을 보내라. 미갈은 내가 많은 그와 같은 이 뭐랄까 지참금을 주고 그리고 내가 산 그런 아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보셋이 당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의 누이 미갈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협의를 하죠. 17절에 19절. 그러고는 결국 본인이 20명과 함께 다윗이는 헤브론으로 가는 내용이 19절에서 21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윗에게 다 돌려주겠다고 그리고 다 약조를 하고 또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줘서 즐겁게 먹고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요압이 없었단 말이에요. 무슨 일로 요압이 아마 전쟁을 하러 갔든지 하여튼 나가 있는 상태인데 요압이 들어와 보니까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아브넬 얘기만 나오면 피가 솟죠. 그렇죠. 자기 동생을 이렇게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고 쫓아가고 그래갖고 어떻게 다시 아브넬을 데려다가 아브넬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가운데 혼동이 생긴 거예요. 이거 혹시 다윗왕이 가서 이렇게 해서 뭐 잔치를 베풀고 다 하고 그러고는 가는 사람을 죽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 사이에는. 이게 말이 막 오고와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될때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또 이번에도 애가를 짓습니다. 애가. 여기 가서 보시면 31절 그 밑에 가서 보시면,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면서 33절에 아브넬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자가 죽듯이 죽었다 하면서 쭉, 이 애가를 짓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왕이 좀 식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해가 질 때까지는 절대 먹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진심으로 그 애도를 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됐더니 드디어 백성이 아, 그렇구나. 이건 왕이 죽인 게 아니라 요압이 이건 한 거구나 해서 왕이 무죄하다는 그런 사실이 사람들에게 밝혀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 가서 보니까 요압과 그 다음에 아사엘이 아비세가 자기 동생 그 아사엘을 죽인 그 이유 때문에 아브넬을 죽였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요압이 행패를 부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38절.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통치자의 위대한 사람이 이날 이스라엘에서 쓰러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아브넬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일지라도 이날 약하며 이 사람들 곧 스루야의 아들들이 내게 너무 강하니 주께서 악을 행한 자에게 그의 사악함대로 갚으실지니라.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게 약하다 그래서 왕 노릇을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 지금 누구예요? 이게 자기 조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도 가서 보시면 왕이 되고 그러면 다윗의 모든 문제가 처첩들, 그 다음에 아이들, 친척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 뒤에 가서 보면 계속 이제 다윗이 거의 죽을 지경으로 몰리는 거 가서 보면 다 뭐예요? 예. 처첩들 많이 둔 거하고 거기서 생긴 아이들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친척이 요압하고 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그렇게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 처치할 수도 없고 그게 약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또 자기 외삼촌이 왕이니까 요압과 그두 명이 마음대로 그냥 까불고 놀고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이렇게 하다가 요압은 맨 마지막에 다윗이 죽게 되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반역을 하면서 아도니아 편에 서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그 무리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솔로몬이 철퇴를 내려서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나올 때뭐 다윗이 힘이 없어서 그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친인척 관리다 그러잖아요. 이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되면 목사도 똑같아요. 친인척 관리.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목회를 시작할 때 친인척들하고는 제발 같이 하지 마라.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친인척들이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이게 교회가 안 돼요. 또 친인척들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 와요. 여기 친인척 문제가 생긴다니까 이게 교회 안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그래도 부드럽게 하면서 지금 왕국을 이끌고 나가야 되니까 그걸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 그 하소연을 어떻게 해요? 애가를 짓고 밥도 먹지 않고 굶으면서까지 하면서 자기 그 진정성을 드러내 보이는 이런 걸 통해서 국가를 이렇게 연합시키는 그런 모습.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아, 이게 지혜로운 거구나. 그러니까 강하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연합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권리를 조금 내려놓고 부드럽게 사람을 대해야 될 그런 때도 있다. 이런 거를, 예, 이 시편 22편 한번 가서 볼까요? 시편 22편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시편 22편 36절. 아, 시편 18편인 것 같으네요. 18편에, 시편으로 하지 말고요. 똑같은 건데 몇 절이죠? 34절, 35절. 예, 거기 가서 보니까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다.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주님이 자기를 부드럽게 대하셔서 그래서 내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때문에 갖게 된그 부드러움, 젠틀리스, 젠틀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커졌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부드러움으로 크게 되는 그런 우리 사랑 침례교회 또 킹잼 성경 사랑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